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10월 25일 일요일 아침 미국의 소리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2차 상봉이 24일 금강산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측 방문단 254명과 북측의 188명은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0여 년 만에 만난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담아둬야 했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상봉 대상자 중에는 지난 1972년에 납북된 어부 정건목 씨가 북측 상봉단에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다른 선원 25명과 함께 어선 오대항호를 타고 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상봉 행사에서 40여 년 만에 어머니 이복순 씨와 만났습니다. 한편 2차 상봉단의 남측 최고령자는 98살의 구상현 씨와 이석주 씨로 각각 북한의 딸과 아들, 손자를 만났습니다. 상봉단은 25일에는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단체 상봉을 하고 26일에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 12시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예루살렘 성지를 둘러싼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을 방문 중인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과 회동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예루살렘 성지를 비디오로 감시하는 등 이 지역 긴장 완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가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인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50명의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일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사이 검문소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남성이 검문소 보안요원을 칼로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지원하는 자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시리아에서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관영 1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러시아는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시리아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전에서 벗어나 정치적 해결점을 찾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 공군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 시리아 반군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반군 부대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반테러 작전에 있어서 러시아와 공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최대 도시 마이두구루시 근처에서 24일 여성 폭탄 테러범 4명이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또 다른 사람 1명도 사망했으며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코하람 자살 폭탄 테러범들은 하루 전인 23일에도 마이두구루시와 욜라에 있는 사원들을 공격해서 적어도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폭탄 공격은 이 여성들이 마이두구루시에 있는 달라 아지헤리에 들어가려 했다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24일 이슬람 시아파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단체 ISIL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는 수도 다카에서 수천 명의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시아파 연례 행사인 아슈라를 준비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후세인 달란 사원 단지에서 3개의 작은 폭탄이 터지면서 14살 소년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서반구에서 관측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최고 위력을 지닌 퍼트리샤가 멕시코를 통과하면서 위력이 약화됐습니다. 23일 오후 멕시코 서남부에 상륙하기 직전에 최고 시속 325km 강풍을 동반한 5급 허리케인이었던 퍼트리샤는 현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속 120km의 강풍을 동반한 2급 허리케인으로 격화됐습니다. 한편 미국 남부 텍사스는 허리케인 퍼트리샤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의 96가족이 60여 년의 이산의 아픔을 금강산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것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기존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양국이 600억 달러의 경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이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계 세상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엽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오찬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 강화, 그리고 동북아 정세와 국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양한 의제들 가운데 두 정상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은 역시 북한의 핵개발 문제였을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한 두 정상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한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논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도발 위협과 관련해 많은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두 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박 대통령이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일된 한반도라는 더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이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미한 동맹이 새로운 한반도와 새로운 동북아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로 이 중국 경사론까지 제기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원하듯이 한국 역시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게 되길 바란다는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한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음식을 먹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에 모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이 미국처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 분야가 경제이든 안보든 누구에게도 유익한 점이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북한의 핵이 이 지역과 동북아시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공조를 통해서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고 또 한 번 더 해서 유라시아까지 중국을 거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느냐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가능성에 진지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으며 그것이 현재 북한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만약 국제 제재로부터 해제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과 자신은 이란 핵협상 때처럼 공정하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도 이란 핵 합의는 미국의 지도력과 국제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도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며 국제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진흥재단은 지난 19일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두 나라의 대북 정책에는 빛이 들어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 등 미한 동맹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불식됐다는 평가였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의회 담당 국장은 두 정상이 대북 정책이 미흡하거나 아예 대책이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문제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국의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를 지낸 양창석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감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통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비판과 북한이 이를 흡수 통일로 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정당화했다는 분석인데요.
네.
한국 통일부 관료 출신인 양 감사는 특히 두 정상이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 소식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분위기가 매우 무겁고 신중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회실에서 열린 대북정책 청문회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조야에 팽배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는 성김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공화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질의를 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며 미 국무부 당국자들에게 이번 청문회에서 좌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참한 실패였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북한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거치며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웠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청문회는 꽉 막혀있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구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지부진한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코커 위원장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커 위원장은 북한 문제에 묘책은 없지만 상원 외교위원회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 북한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망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가운데서도 의회가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당국자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지 못하는 점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다루는데 쉬운 답은 없겠지만 이 청문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보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에 안보와 인권이 밀접히 얽혀 있다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원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차관보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미국과 한국 정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되 성급하게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내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며 북한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서도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때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외교적 압박을 결합한 것이라면서 기존에 알려진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급하게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공화당의 데이빗 포듀 의원은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 소련의 강제 수용소 굴락을 다뤘다고 상기시키며 21세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비양심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이 유엔의 기본적인 가치를 어기는 인권 유린국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죠. 로버트 킹 특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북핵 문제에 있어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당국과 재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미 상원 청문회에서는 당파를 초월해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얼마 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네.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핵무기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올해 들어 미국이 제재를 가한 북한 기업과 당국자 수를 꼼꼼히 따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도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꾸준한 압박이 성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상원에 별도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제재와 군사적인 대응 그리고 외교적 압박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증언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1차 상봉은 끝나고 2차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북한의 96가족이 한국 측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1차 상봉에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야외 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그동안 상봉 횟수와 시간을 늘리자는 한국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작별 상봉 시간을 1시간 더 늘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작별 상봉 시간이 2시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시작된 2차 상봉도 1차 상봉과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며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네, 1년 8개월 만에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말 많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이번 행사도 역시 뭐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 면회소는 혈육을 만난 기쁨과 회한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피난길에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6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만났습니다. 북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88살 최훈식 할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헤어진 누나를 만난 71살 박문수 할아버지는 거칠어진 누나의 손을 부여잡고 정성껏 준비해온 영양제와 로션을 건네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60여 년 동안 간직했던 그리움을 쏟아내기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네.
한국 측 상봉단 가운데 77살 김순탁 할머니와 83살 염진래 할머니는 천식과 디스크 증세로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상봉에는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남측에서 의료진 12명과 구급차 5대가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단체 상봉 행사는 지난 21일 오후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물 교환도 있었는데 당시 상황도 전해주시죠.
1차 상봉 둘째 날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오전의 개별 상봉에 이어서 이산가족들은 오후에 있은 단체 상봉에서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북측 가족들에게 주려고 한짐 가득 가져간 한국 측 이산가족들의 선물 보따리에는 주로 겨울옷과 내의 그리고 영양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코파이 등 생필품이 많았습니다.
네.
북측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준비해 준 것으로 보이는 평양술과 들쭉술 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북측 가족들의 복장은 남성은 양복 차림의 중절모, 여성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개별 상봉에 이어 60여 년 만에 함께한 점심 식사 때도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애틋한 희륵의 정을 나눴습니다. 식사로는 볶음밥과 닭고기 완자 맑은 국, 생선튀김, 버섯고기 완자볶음 등이 나왔고 음료로는 들쭉술과 대동강 맥주 등이 제공됐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미 국무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살펴볼까요?
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오리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친지를 둔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앞당기기 위한 미 정부 차원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또 미국은 투명한 가족 상봉을 지지하며 재미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 당국에 이미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북 당국 간 교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와 관련해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민간 교류와 이산 상봉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국 간 교류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화협 해외협의회의 특강에서 8.15 합의 중 이산가족과 민간교류는 이행이 잘 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것이 남북 당국 회담인데 아직 큰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관계는 예측할 수 없기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국 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민간 교류 등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생사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쪽은 이미 해놓고 있는데 모두 조사해서 교환하자는 것이라면서 생사 확인만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 당국 간 교류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의 발언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신계행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이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했어요. 한순간의 꿈일지라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까닭에 세상 고통도 모르고 졌어요. 사연과 사연 속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별에 그은한 눈물도 없이
de Laurier a parlé des voix ensoleillées. Il savait que la politique peut être une force positiv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최근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의 쥐스탱 트리도 대표입니다. 자유당은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승리를 이끈 트뤼도 대표는 새 자유당 정부에서 총리에 오를 예정입니다. 올해 43살 트뤼도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면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리가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첫 부자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트뤼도 대표의 아버지는 16년간이나 집권했던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입니다. 트뤼도 대표는 아버지가 총리로 재직하던 1971년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사로 잠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닮아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2000년대 초반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트뤼도 대표는 2008년 자유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자유당의 인기는 추락하고 있었는데 2011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제1야당 지위마저 내놓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트뤼도 대표 취임 후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이번 총선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트뤼도 대표는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해지면서 젊고 매력적인 외모의 정치인으로도 주목받았는데 오랫동안 권투를 했고 2013년에는 자선 경기에 직접 출전한 경력도 있습니다. 트뤼도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부유층 증세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총선 승리가 확정된 후에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행동이 일궈낸 승리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캐나다에서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 대표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 주석이 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의 영국 의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또 시 주석은 이번에 영국 왕실의 각별한 환대도 받았는데요. 특히 이번 방문은 두 나라의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두 나라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600억 달러가 넘는 경제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네, 600억 달러라면 정말 엄청난 규모군요.
그렇습니다. 또 두 나라는 경제협력 외에도요,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하는 글로벌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렇게 이제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네.
이 새로 명명된 관계에는 21세기, 글로벌 이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는 두 나라의 이 양국 현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환경보호, 또 테러나 네. 극단주의 대응 같은 이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더욱 넓혀나간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영국이 최근 서방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에너지와 기반시설 건설 같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총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가장 규모도 크고 관심이 높은 산업은 이 중국의 영국 원전 건설 참여인데요.
네.
영국이 남서부 힌클리 포인트라는 곳에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데
네.
중국의 광해그룹이 약 93억 달러나 되는 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전체 지분의 3분의 1을 확보하고요. 또 원전 건설에도 참여를 하는데 양국 기업들은 협력단을 구성을 해서 2025년이죠.
네.
원전을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원전 건설은 한 국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중국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요. 영국에서 30년 만에 지어지는 원전이고요.
네.
또 완공되면은 영국 전체 전력 공급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큰데요. 캐머런 영국 총리는 시 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전 협력은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네.
또 이 두 나라 간에 이번에 맺어진 경제협정에서 에너지 분야에는 이 원전 외에도요.
네.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영국 석유회사 BP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요. 새로운 유정이나 또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영국의 새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데도 공을 들였었는데요.
네,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죠. 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경협 분야에는 에너지 외에도 자동차와 보건, 금융, 관광, 교육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중국의 자동차 기업인 하이양 그룹이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롤스로이스사와 공동으로 엔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런던 금융시장에서 중국 외 국외에서는 처음으로 1년 만기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영국 방문도 쉬워질 거라고요.
네, 이 중국인들이 영국 방문을 하려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6개월짜리 단수비자가 미화로 한 $130 정도,
네.
2년짜리 복수비자는 $500가 넘게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기존의 단수비자 비용으로 2년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단순히 영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넘어서 영국 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발표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중국의 대영국 투자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또 관심을 모았던 사람들은 그런데요.
네.
한편 캐머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의 경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영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네.
영국 기업들의 중국 내 기업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캐머런 총리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서도 양국 협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영국 정부가 경제 협력에 치중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 관련 언급이 없었나요?
이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캐머런 총리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두 나라 관계가 강해질수록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요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직접 했었는데 중국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인권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항상 인권 개선의 여지는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인권 비판을 거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장 주변에서 이 중국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다고요.
네, 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영국의 여러 곳들을 방문을 했는데
네.
중국의 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 또 티베트에 대한 탄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고요.
네.
또 시위 과정에서 이제 런던 경찰이 일부 활동가들을 네.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연설 자체는 정상의 연설로는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네.
12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피력을 하고 동시에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발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면
네.
시 주석은 이 중국과 영국이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고도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영국이 서방국으로는 처음으로 65년 전 중국을 인정했고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온 점을 언급을 했고요. 또 지난 몇 년간의 경제와 무역 관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은 이 서방 국가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현재
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 지난해 이 중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던 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에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제 창립국으로 참여를 했었죠.
네.
하지만 이 의회 연설 중에 영국 의원들의 반응은 사실 다소 좀 냉랭했는데
네.
연설 시간도 11분으로 굉장히 짧았고요.
네.
또 연설 기간 동안에 이 박수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사실
네.
이 보통 영국의 의회에서 우방국 정상이 연설을 할 때는 시간도 훨씬 길고요.
네.
여러 차례 기립박수가 나오는 모습이 흔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양국이 60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입니다. 성장률이 또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번 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3, 4분기, 네. 7월에서 9월까지죠. 네. 중국의 성장률이 6.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에 1분기 6.2% 기록했던 것 이후에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네. 7% 아래로 떨어진 것이고요. 사실 2009년 1분기에 성장률이 6.2%를 기록했을 때는 당시 이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뚜렷한 요인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후에는 계속 7% 이상 이제 성장률을 그래도 기록을 해왔는데
네.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6.9% 다시 6%대를 네. 기록한 건데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전분기인 지난 2분기에도 딱 7%에 그쳤었습니다.
네.
따라서 4분기까지 이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 7%를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정부가 제시한 7% 성장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네, 사실 뭐 시장 전망은 6.8%까지 떨어질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뭐 여기에 비하면 선방을 한 것이죠.
중국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요. 이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수출
네.
위주의 경제고요.
네네.
또 중국 내부에 있는 경제 이제 하강 압력 등을 꼽고 있는데
네.
또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요. 또
네.
3분기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8% 가까이 떨어지는 등 수출입이 부진이 심각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그 전망이었고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외부의 우려에 비해서요.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낙관적인데요.
네.
리커창 총리는 6.9% 성장률 발표가 있은 다음에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부드럽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중국 당국이 앞서 이제 경제 개혁 또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하면서 성장률 하락은 예상된 것이다. 또 이 건강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밝혀왔었죠. 그리고
네.
이제는 뭐 과거처럼 이 두 자릿수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고
네.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중국어로는 신창타이, 영어로는 뉴 노멀, 이제 새로운 정상이라는 뜻이죠.
네네.
그런 단어를 써왔고요. 또 이 중국 매체들도요. 이번에 이제 6.9% 성장률을 기록한 데 대해서 중국의 경제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산업 분야별로 봤을 때 뭐 생산업이나 제조업 같은 1, 2차 산업보다 서비스업 같은 이런 3차 산업 성장률이 높게 기록된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주춤하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네.
올해 두 차례 걸쳐서 큰 폭으로 위안화 평가를 낮췄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중국의 원화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또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수요나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주변국 경제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곧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경기 문제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온 후에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사실 중국이 전 세계 원유 소비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침체해서 소비가 감소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네.
이제 원유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수요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번 주에 이 중국의 성장률 발표가 나온 후에 국제 원유 가격이 뭐 3% 이상 내려갔었는데 하지만
네.
최근 하락세에 있었고 또 원유라는 가격이라는 게 뭐 매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급등을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의 영향이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로 떨어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란 핵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사실 이번에 이번 주 들어서요. 네. 그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새로운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지난 18일이 이제 앞서 이제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여러 해 동안 이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핵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은 유엔 안보리가 이 핵 합의안을 승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0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이 영어로는 Adoption Day, 뭐 채택일, 적용일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
이 90일째 되는 날 당사국들이 이제 합의한 내용들의 이 적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었고
네.
이 협상된 합의안을 승인하기 위한 또 미국 의회, 이란 의회에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합의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이란이 어떤 첫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앞서 합의한 대로 지난 18일 적용일이 되자마자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사찰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란이 이 그동안에 이제 핵 합의안이 마련하게 됐기 전에 그동안 외부에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그래서
네.
IAEA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찰을 요구를 했지만 그동안 거부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합의한 바에 따라서 사찰을 받기로 한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라늄 농축 또 핵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IAEA에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제 핵사찰단을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도 없고요. 이란 정부는 또 핵안전조치협정에 관련 부속협약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찰을 위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이 IAEA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제 앞으로 이란이 이 핵 합의안 적용일이 되자마자
네.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합의를 지켜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네네.
이란에서는 그동안 일부 강경파들이 계속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 다수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제재도 풀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서도 이런 핵 합의안의 신속한 적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이란 정부 측에서는 핵 합의 이행과 관련해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이 핵 합의 조건들을 잘 지키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 총장은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합의안에 명시된 실무 절차를 실시했다고 밝혔고요. 이란에는 이런 이 절차들을 이행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살레이 정장은 또 이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 불리기 숫자를 줄이는 조치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조치들을 이번 주 늦어도 몇 주 안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란이 약속했던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는데
네.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다. 따라서 네. 12월 하순 정도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풀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냥 들어도 이 두 달이라면 조금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핵활동을 중단한 심문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란의 입장은 그렇고요.
네.
사실 다른 당사국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독일 외무장관은 이란이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실무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조치를 모두 끝내는 건 이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될 거란 전망이 많고요.
네.
그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이행 시기에 맞춰서 미국과 서방국들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다른 합의 당사국들은 어떻습니까? 채택일을 맞아 어떤 준비에 들어간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제 약속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도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 재무부 또 미국의 다른 관련 부서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란이 뭐 이란은 지금 두 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네.
핵 합의안에서 약속을 했던 그 이란의 자국의 핵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제 마치게 되면 네. 미국과 유럽연합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죠.
네,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해제 시점은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쯤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이란은 네. 이제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인데요.
네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그동안에 핵무기 개발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사찰도 있어야 하고
네.
또 이란이 핵합의 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거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란 핵합의가 이행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4년 10월 25일 오늘
Its pilot is part of a new force.
250kg의 폭탄을 적재한 4기의 제로 전투기가 미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일본의 가미카제가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5일 전 미국은 일본을 격퇴하기 위해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서 총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항공부대의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 중장은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서 밤샘 작전 끝에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그대로 적함에 부딪히게 하는 이른바 가미카제 특공대를 편성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미카제는 1281년 몽골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여몽 연합함대를 침몰시킨 계절풍을 일본인들이 신의 바람이라며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1944년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가미카제는 미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키고 세 척을 파괴해 미군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후 1945년 가미카제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 일본 패망대까지 총 290차례 이상 출격됐고 이로 인해 2,500여 명 이상의 일본 젊은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가미카제를 창설한 오니시 중장은 일본 패망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가미카제 영령들에 대한 사죄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1971년 10월 25일 오늘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의 유엔 축출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알바니아 대표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알바니아안이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입니다. 투표에 앞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22개 나라는 이 알바니아안이 성립되기 위해선 유엔 가맹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역중요사항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대만 대표는 알바니아안의 표결이 시작되기 전 유엔 탈퇴를 선언하고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연합에 가입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지만 대만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드디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사랑의 추억연가와 English with you,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